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박성훈 형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멈춘 사람들입니다. 이 제목이 의미하는 것은 기도를 잘 하던 사람이 기도의 행위를 한동안 멈춘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에서 떠나 잘못된 것을 구하거나 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한 의도가 짙게 깔린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제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말라기 1장 9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제 청하노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직접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응답도 은혜이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지 알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산상설교라고 하는 예수님의 설교 중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흔히 구약시대를 율법시대라고 합니다. 그 율법시대에서 그 율법의 핵심이 되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이나 이스라엘의 명절, 정결, 성별 등에 대한 모든 율법이 레위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레위기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자신은 들어갈 수 없게 됐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의 2세대들에게 이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전했던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레위기의 말씀에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 얻은 영적 교훈을 더한 내용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명령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15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한 산에 오르셔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마치 레위기와 또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축약시킨 말씀과 같았습니다. 그 설교를 한 구절로 줄여보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6장 33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의로움입니다. 산상설교의 내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도대체 의와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모세가 처음에 율법,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는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의와 희생이었습니다. 희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인데, 이 방법을 통해 죄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할 때, 곧 우리가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살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보여줍니다. 순종, 헌신, 묵상, 기도 등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기도가 막히거나 기도를 했지만 좀처럼 마음에 확신이 없을 때를 자주 경험합니다. 중학생쯤 되는 한 아들이 엄마에게 조금 값이 나가는 신발을 사달라고 며칠을 졸랐습니다. 집안의 형편이 여유롭지 않은 것도 잘 아는 아이였지만 이 신발만큼은 꼭 갖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매번 차려주는 밥상 앞에서 밥투정도 해보고 아픈 척도 하면서 엄마의 마음을 여러 차례 흔들어 보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아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직감하기를, 야, 드디어 신발을 사게 되는구나 하면서 억지로 좋은 표정을 숨겨가면서 엄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엄마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엄마도 몇 번을 생각해 봤는데, 이번에는 안될것 같아. 엄마도 너에게 신발을 사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사실 핑계같이 들릴진 모르겠지만, 엄마는 이번에 너에게 신발을 사주지 못한 미안함보다,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우리 아들이 더 걱정이 됐어. 엄마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아들은 무엇에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앞에서 바로 사과하고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하루 종일 꾹꾹 참다가 밤에 혼자 이불 속에서 눈물만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퉁퉁 부어오른 눈을 엄마에게 들키기 싫어서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나서 학교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하루 종일 어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멍한 상태로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나는 신발만 생각했는데 엄마는 오로지 나만 생각한 데 대해서 도저히 엄마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엄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어제 고마웠어요. 그리고 저 신발 없어도 돼요. 저는 엄마만 있으면 충분해요. 오늘 저녁밥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아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자주 7절에서 10절까지는 잘 집중합니다. 그런데 11절을 잘 놓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풍요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함은 단지 하나님이 풍요로운 분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모두 알고 계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응답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본문 6장 33절 말씀을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과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재미있으면서 특이한 여러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경험들은 형제 자매님들도 어렸을 때 자녀로서 또 아이를 기르는 부모로서 경험해보고 또 관찰해보신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성인은 아니지만 자녀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게 되면 독립심도 발달하고 자기 주장도 강해지면서 점점 부모들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자신이 부모들과 가까이 하는 것도 부담되고 이제 부모가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도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도 다 컸고 힘도 자랐는데 더 이상 간섭받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립적이길 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은 이때 부모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가까이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방문을 닫습니다. 밥을 먹어도 혼자 먹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또 부모님의 방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돈에 대해서, 삶의 방식에 대해서, 부모님의 의견에 대해서 뭐든 쉽게 대립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것은 이때 아이들이 주로 부모와 대화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얻는 유익은 그다지 없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화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나름 자신의 성숙함을 믿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들은 그 시점부터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이렇게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 아이들이 보여준 행동들과 비슷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들은 몇 번씩이나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것 같고, 어쩔 땐 기도할 때나 기도하지 않을 때나 똑같은 것 같고, 내가 잘하면 하나님도 내 마음 아시니까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하시겠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점점 대화를 끊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다급한 기도의 필요가 생기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신발이 필요합니다. 이번엔 꼭그 신발을 주십시오. 기도는 내 상황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알리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간청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한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그 날짜에 맞춰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도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원점의 상태로 돌리는 행동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6장 34절은 이 염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기도 중에 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혹시 기도했는데 염려가 된다면 그 염려를 위해 다시 한번 또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좋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의 사람들을 넓은 풀밭에 앉히시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먹이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황급히 구해온 것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을 이리로 내게 가져오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즉각 사람들의 수와 빵과 물고기의 수를 헤아려 보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터무니없는 결정에 제자들은 그들의 결론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이 틀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 중에 제자들이 놓친 한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내게 가져오라. 제자들은 내게 가져오라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빵두 개와 물고기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는 것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이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해야 하는 것은 그 빵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빵과 물고기의 수를 세고 사람들의 수를 세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내게 가져오라.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때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시겠다고 물을 가져오라고 하면 예수님께 물만 가져가면 됩니다.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모세는 지팡이로 바다만 치면 되고 바다는 하나님께서 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졌고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것에는 이미 우리의 상식을 크게 벗어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순종뿐만 아니라 겸손도 요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실 기도할 것이 많아야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것이 많으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려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단순히 많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하라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겸손에 있어서 우리들이 우리의 능력을 부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겸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겸손함으로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혹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바로바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아무리 힘든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인정하고 따르고 인내하는 모습도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문제가 한 가지 있다면 내가 원하는 기도의 결과를 꼭 얻고야 말겠다.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결국 내가 목표한 바를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면 그는 기도를 멈추고 즉각 다른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자신의 자녀를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불평을 제기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우기듯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기도를 차디찬 강물처럼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를 부인하는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교만은 나를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는 마음입니다. 교만은 나의 의를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는 뒤집힐 지경이 되었고, 몇 사람은 물속에 이미 빠져 허우적거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배 안에서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나이다. 아마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다급하고 가장 큰 소리를 외칠 때가 한번 있다면, 주님,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죽는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배에서 잠만 주무시는데 제자들의 원망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구해 주셨는데 방법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팔목을 잡고 일일이 하나하나 물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성난 물결을 꾸짖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때 하나님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나를 위해 상황을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요구하십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역대상 22장 19절에 이제 너희 마음과 혼을 고정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구하라. 예레미야 50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오되 그들이 가면서 울고 그들이 가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구하리라. 하나님을 구하는 데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그들이 회복될 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흥망성쇠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의는 고장난 기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나의 원함만 추구하면서 그것을 위해 끝없이 달려가는 것은 언제 멈출지 모르는 고장난 기계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에 두 손을 들고 만족을 표합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비록 위태로운 상황이나 생명의 위험이 위협이 닥칠지라도 안전합니다. 사무엘상 22장 33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머무르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느니라. 그러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아멘. 사울 왕에게 반역자로 찍혀서 지명 수배를 받고 한 동굴에 피신하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머무르라.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기나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성도들이 겪는 가장 위험한 때는 하나님의 개입이 빠져버린 때입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내가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됐으니까 이번에도 충분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를 맛본 자들의 입에서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우리에게 손실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은혜에 감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힘이 될줄 믿습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그 느부갓네살의 명령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의 결과는 용광로 속에서 던져져 죽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 넣으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들의 담대함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이런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개입해서 하나님을 내 목적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목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비뚤어진 기도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동일한 감사 속에서 우리의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에 만족해서 감사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